여러분들 소통 잘 되시나요? 요즘같이 소통이 중요한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정책을 만들 때도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고 합니다. 기업에서도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서 많은 회의들을 합니다. 이제 예전의 회의는 어떤 일방적인 것이었다면 이제 수평적으로 그 여러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교육 현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그 수준에서 넘어서서 이해와 공감의 과정이기에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우리는 더욱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어땠나요? 부모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근데 요즘 가정 안에서는 참 많은 대화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소통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와 깊이 소통하고 싶어도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선교사님과 소통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시차가 많이 다를 때. 선교사님과 시차가 많이 다르면요, 이게 언제 연락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연락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는데 딱 한 시간밖에 시간이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딱 카톡을 보내면 바로 답이 와서요. 선교를 준비하는데 너무나 쉬웠습니다. 너무나 소통하는 게 즐거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시차뿐만 아니라 언어의 장벽도 있습니다. 선교 가시면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없겠지만 보통은 선교지에 가면 누구를 의지하죠? 선교사님만 보게 됩니다. 저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선교사님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시차라는 장벽, 또 언어라는 장벽이 우리의 소통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인간관계 안에서도 여러분들 소통이 잘 되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같이 부부가 오신 분들, 여러분들 소통이 매일매일 잘 되시나요? 어떤 분들은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서로가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어떤 각자의 시간도 다르고 각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소통에 분명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도 생각보다 소통이 쉽지 않은 것을 아마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소통이 어렵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 오고 가는 것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도 어떤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듣고 싶어도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도요, 깊은 대화로 이어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어려운데요, 사람들 사이에 대화로 나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고 정말 모든 것, 전 세계 누구와도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우리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어려움을 고백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 시간의 한계, 그리고 저마다 처한 상황의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통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동시에 그 어려움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런 우리 현실과는 전혀 다른 소통의 차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은 시차나 언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늦어지거나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은 상대가 바쁘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리를 비우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피곤하여 쉬어야 하고요. 잠을 자야 하고 때로는 타인의 말을 들어줄 여유조차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우리가 이른 새벽에 주님을 부르든 낮에 부르든 깊은 밤 눈물로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33장의 이 배경을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서 있는 이 자리는요 결코 평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는 자유롭고 넉넉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숨이 막힐 듯 답답하고 꽉 막힌 현실 앞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시위대들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 왕궁 내에 위치한 왕실 시위대의 구금 장소입니다. 흉악범을 가두는 감옥은 아니었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육신이 갇혀 있어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서 멸망 직전에 놓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의 형편은 캄캄했고요. 미래는 소망이 없이 불안했습니다. 눈앞의 상황은 그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상의 모든 대화가, 소통이 끊어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그냥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절망의 그 한복판에 갇혀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신 소통의 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평안해지면 기도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마음이 좀 정리되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가 보여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답답할수록 사방에 길이 막힐수록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암담한 현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연결이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즉시 연결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복잡한 그 모든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명쾌한 답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려는 주제는요, 오늘 제목과 같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우리가 선교사님의 연락 속에서 느끼는 시차의 어려움, 해외에서의 언어로 인한 어려움, 어쩌면 우리에게 더 위대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땅의 모든 관계에는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막힘도 없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소통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의 소통에 담긴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소통을 요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소통을 요청하시는 분. 우리 함께 본문 3절 말씀에 우리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정말 힘든 한계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선교지와의 시차 때문에 메시지 하나 주고받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들. 이런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 그 모든 것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는 감정의 시차도 있고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거대한 장벽이 때로는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 말해도 상대방이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를 말하는데 이로 들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여러분도 혹시 벽을 느낄 때가 있진 않으신가요?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바쁘거나 다른 상황들이 있으면요 연락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소통이 막히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할 때 성경은 다른 차원의 완벽한 소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소통을 요청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어떨까요? 인간이 신을 향해 먼저 다가가려고 합니다.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지극정성을 다하고요. 힘없이 고행을 합니다. 스스로 신과 대화할 자격을 얻기 위해 자신을 증명해내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굳게 닫힌 VIP의 방문 앞에서 혹시라도 문을 열어줄까? 무거운 선물을 들고 기다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생의 그 낡고 초라한 방문을 똑똑똑 노크하시고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먼저 따뜻한 대화의 창을 열어주신다는 것.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의 첫 문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이 바로 선제적인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인간의 애처로운 눈물겨운 열심으로 하나님을 억지로 설득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 그 대화의 자리로 초청받아 나아가는 거룩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분이 먼저 소통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본문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그 무시무시한 군대에 코이되어 국가적 멸망에 정말 턱 밑까지 다가온 그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 끔찍한 위기 속에서 예레미야의 육신은 시위대들이라는 좁은 공간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통은 막혀 있습니다. 선지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한 그 무기력함 속에서 예레미야에게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갇힌 자리, 인간적인 소통의 길이 완벽하게 차단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정하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뼈저리게 경험하는 철저한 인간의 한계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소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서 홀로 버려질 것 같은 그 외로움의 갇힘의 시간,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기도를 어떠한 막연한 독백이나 허공을 향한 외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캄캄한 동굴 속에서 혼자 소리를 지는 것처럼 나의 이 외롭고 철저한 이 부르짖음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진 않는지.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결코 외로운 독백이 아닙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갇혀 숨죽이고 있던 그 생존자에게 들려온 구주대원의 확성기 소리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건네신 인격적이고 가슴 벅찬 대화의 초청입니다. 사람 간의 소통은 시차나 거리,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끊어지고 오해받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떠한 시련과 갇힘 속에서도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도 365일 24시간 활짝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유능해서가 아니라 어떤 기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조차도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알아주시고 먼저 내 이름을 다정히 부르시며 그 대화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의 장면에 그런 장벽에 둘러싸여 있진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오해와 무관심 속에서 세상과의 소통이 끊어진 채로 홀로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 가운데 내게 부르짖으라 먼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소통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의 소통,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 우리 3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은 그냥 부르짖으라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무게중심은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소통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그 소통의 끝도 맺으신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한계가, 소통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믿음직한 동역자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해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의 일화처럼 물리적인 시차 그로 인해서 연락이 늦어지기도 하고요. 말의 뉘앙스가 잘못 전달되어 깊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다급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이 어떤 바쁜 일이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할 때도 있죠. 이처럼 사람과의 연결은 끊어질 수도 있고 기약 없는 기다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대화는요, 통화 중 대기가 없습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마치 나 자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나의 그 온전한 그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A라고 기도할 때 A라고 응답되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치 기도의 자판기처럼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길 원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가 예쁘고 반짝이는 이유로 여러분 혹시나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부모에게 조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가 아무리 간절하게 불러도요 부모는 절대 그 칼을 자녀에게 주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장난감, 따뜻한 그런 밥을 내어줍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 기도를 내 엄마가, 내 아빠가 거절했다라고 원망하며 울며 때를 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그것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너무나 중요한 응답, 중요한 결단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이와 같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내려다보시는 영원한 시각 속에서 가장 선한 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응답이 지연되는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실망감 가운데 절망감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확고하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눈물과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게, 내 계획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도 가장 좋은 응답을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이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인간의 소통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의 소통,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은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본문 우리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제적인 초청에 응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십차가 없는 완벽한 소통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어떤 단순한 감정의 해소, 어떤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 결론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크고 은밀한 일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는요, 아마도 바벨론 군대가 갑자기 물러가거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대적들을 심판하는 그런 기적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6절 말씀을 통해 밝혀주신 그 은밀한 일의 정체는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부여주실 크고 은밀한 기적은 바로 치료와 회복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상처입은 백성들을 고쳐 낫게 하겠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나아가 8절을 보면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어떤 환경의 개선을 뛰어넘어 고통의 근본 원인이었던 그 죄의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병원에 가는 일에 한번 빗대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 통증으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환자는 너무 아프니까 의사에게 그냥 당장 통증을 없애달라고 진통제만 놔달라고 합니다. 만약 의사가 환자의 요구대로 그냥 그 통증을 없애는 진통제만 놔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그냥 몇 시간은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른 채 진통제만 주었으면 나중에 결국에는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당장은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파악한 이후에는 수술을 해야 한다면 수술을 해야 하고요.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약을 복용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을 때가 혹시 있진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그냥 당장의 그 고통을 없애줄 그 진통제만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내 앞에 경제적 문제, 껄끄러운 그 인간관계의 문제만 빨리 치워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의 명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진통제 처방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수술하시고 잘못된 삶의 태도를 깎아내시며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더 아픈 것 같지만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가장 완벽하게 고쳐낫게 하려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회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끌려가는 끔찍한 폐허를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한 멸망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소통이 이어지던 그 시위대들 앞에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 너머에 있는 재건과 회복의 청사진을 이미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폐허만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고쳐서 다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해질 그 아름다운 미래가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의 삶에 혹시나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쌓아 올렸지만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어떤 노력들이 있진 않습니까?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떤 깨어진 관계의 문제들입니까? 혹은 오랜 질병으로 무너져버린 육신의 건강, 거듭된 실패로 바닥에 처해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사방이 막힌 그 시위대 띨, 소망이 끊어진 폐허 같지만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할 때 놀라운 반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 낫게 하시며 잃어버린 평안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과의 완벽한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